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이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신명기 20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0장 내용은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또 다른 여러 땅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뭐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속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장을 크게 보면 1절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선포를 하고요. 지금 읽은 2절부터 9절까지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0절 이하에서는 전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20장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큰 대지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담고 있는 내용은 적군과 전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1절에 그 뒤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적군들이 말도 병거도 백성도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불리한 상황.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껄끄러운 부분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제자들이 상황과 형편 처지가 좀 넉넉하고 좋아서 싸우러 갈 때에도 뭐 말도 많고 또 숫자도 많고 무기도 최신식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그런 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곤 하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은 무장을 다 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거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 창칼을 들고 나오면 다윗의 손에 총을 쥐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보면 성경에 그런 경우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언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보면 늘 불리한 상황이에요. 내가 쪼들리는 상황.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주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가기는 하는데 막상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형편이 항상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믿음대로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은 그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항상 이러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담대하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대하랍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하러 갈 때에 이 명령을 항상 하시는데 언제 이 명령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즉 언약 전쟁을 행할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욕심이 나거나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숫자가 쫄려도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 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죽임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갈 것처럼 보여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명령 안에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모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만약 형편이 좋으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품고 그냥 막 나가겠죠. 근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본능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는 염려하고 본능적으로는 아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염려가 자꾸 생길 때에 아니야 믿음으로 행해야지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본능을 여지껏 살아왔던 관습을 믿음으로 누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죠. 맨 끝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근거로 삼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나보다 숫자가 많은 적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내가 패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역전을 경험케 하신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숫자가 적었어요. 예전에도 내가 권력이 없었어요. 예전에 내가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전케 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처지를 만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절에 20장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핵심 여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가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이 2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는 일들을 다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이때는 구분 없이 너고 나고 없이 힘센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상관없이 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몽땅 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실제로 전쟁을 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에 지금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 대한 의무 싸움을 하러 나가라, 땅을 정복하러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순종을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직접 나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2절 그 뒤에 보시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건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죠.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율법을 선포할 때랑 똑같아요. 샴마 이스라엘 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장의 축복 구문이라고 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은 다 대대손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통 때 그냥 하는 축복 구문이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온 이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서 창칼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전쟁 뒤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전쟁 뒤에서 받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언제 평강이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내가 승리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나오는 단계가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핏 생각하면 전쟁을 하는 건 세상적인 일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좀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재주껏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창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안 하시면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부분들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가장 세속적인 영역과 상관되어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되어 있고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듣고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거나 삶의 영역을 내가 개척해 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수를 다 동원해도 별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책임자들은, 그러니까 앞부분 2절에서 4절에서는 제사장이 했던 행동이죠. 5절에서는 책임자들이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네 번째로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게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전쟁하러 다 모였죠. 다 모인 상황에서 네 부의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열외를 시켜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은 자.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과실이 익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했던 사람, 먹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물러 터져서 나 전쟁하러 나갔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땅을 정복하러 나왔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젖혀놓고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된다. 이 정복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전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은 과수원을 얻고 과실을 얻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포도원을 얻었는데 약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전쟁하는 것을 옆으로 치우고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칙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 있어요. 이미 그걸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데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서 그것을 누리고 와라. 그것을 누리고 와라. 전쟁을 하는 목적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데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누리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네 번째 사람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왔을 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라. 두려워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세 번째로 지휘관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쭉 놓고 보시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두 번째는 책임자들이, 세 번째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군대를 형성한 다음에 나가서 전장하게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본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위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보시면 왕을 세울 때, 재판장을 세울 때, 절기를 지킬 때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20장 내용은 어찌 보면 앞에 주었던 규범들, 율법들, 명령들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땅을 얻어야 되니까. 땅을 얻은 다음에 그런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다음에 십일조를 한다, 예물을 드린다, 뭐 가난한 자를 돌본다 이런 게 성립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들과 맞붙어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상황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열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빼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미 땅을 갖고 있죠. 땅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이미 또 집도 갖고 있습니다. 포도원도 갖고 있어요. 결혼할 사람도 있어요. 이미 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딴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머물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겠다. 그렇게 할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어진 명령이라고 한다면 집이 없으니까 돌아갈 사람이 없겠죠. 다 전쟁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과수원이 없잖아요. 지금 모압 광야에 무슨 과수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다 전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좀 넉넉해지면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을 어느 정도 갖게 된 거예요. 그때에는 너무 땅 얻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원래도 그랬지만 새마을운동 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뭐 엄청나게 풍요로운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조금 덜 벌어도 되고 조금 덜 일해도 될 것 같은데 마치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막 죽기 아닌 까무라치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미 땅을 정복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땅을 정복할 때에 열애로 빼주는 사람들 조금 덜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굳이 몰아세워서 땅 차지하러 나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 보시면서 다 생각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다음엔 책임자들이 군대의 지휘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땅을 얻어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단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겁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에 구체적인 원칙들을 세우고 구체적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땅을 얻는 것에 있어서 땅 누리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늘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먹고 누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얻을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순종하려 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 기준 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음을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며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건 계획하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